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군이 프랑스 군인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 파리의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에는 미국과 프랑스 국기가 게양됐습니다. 행진로 주변에는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5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지중해 도시 니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의 트럭 공격으로 86명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와 무역, 테러리즘 대처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치료를 받다 숨진 인권운동가 류샤보 씨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베리트 라이스 안데르센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슬로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보 씨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자신의 비자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데르센 위원장은 자신이 방문하려는 사람의 초청장이 없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류 샤오보 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중국 당국이 출국을 허가하지 않아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류 샤오보 씨의 사망과 관련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등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들이 중국의 주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14일 베네수엘라 정부의 야권에 반대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017년 외국에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5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망명 신청자 2만 7천여 명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성명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이 시민들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로 최소 90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동아프리카 5개 나라가 3번의 가뭄을 겪은 뒤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14일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FAO는 VOA에 아프리카의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국토의 약 2배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뭄과 거염벌레라는 해충의 악영향으로 작황이 크게 줄어 동아프리카의 1,6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FAO는 지난 6개월간 식량 부족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홍해 휴양지인 후르가다이 해변에서 14일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의 여성 관광객이 사망했다고 이집트 의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밖에 네 명이 다쳤고 한 남성 용의자가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무부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칼을 들고 수영을 해서 후르가다이 휴양지에 침입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에 소속 괴한 2명이 이 휴양지에 침입해 외국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법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 가운데 예외로 인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사촌들의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의 조부모가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며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관련 수정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면서 미국 내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를 갖는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해외에 강제 노동을 보내 이윤을 얻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profits financially, mak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per year on the backs of their exploited citizens.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나라 수단에 영구적인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결의에 확고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부분 지역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기온 24도에서 34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13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조력자를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 정부에 연계된 기업들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과 상당량의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단체와 금융기업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차단 대상에는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 대통령이 북한인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와 롭 포트먼, 민주당의 에드 마키와 밤 메넨더즈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과시했다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멈추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과 계속 거래하거나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해외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켜 이윤을 얻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책임 있는 나라들은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세계 각국의 강제노동 실태와 관련해 특히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profits financially, mak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per year on the backs of their exploited citizens working abroad.
설리번 부장관은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검토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 착취한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며 책임 있는 나라들은 이 같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송출돼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of China's lack of significant efforts to address and eliminate trafficking, China was downgraded to tier 3.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송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올해 3등급 국가로 강등됐다고 말했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특히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도 인신매매 관련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3등급 국가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노동과 학생들의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에서는 강제노동이 정치적 압박체제의 일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감시요원들의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나라 수단에 영구적인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결의의 확고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수단은 최근까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수단에 대한 제재 영구 해제 조치를 3개월간 미루는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2일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안보 과제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런 입장을 수단 정부에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단에 대한 제재 임시 해제 조치를 오는 10월 1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수단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하는 대신 이 조치를 3개월간 연장한 겁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앞으로 3개월간 수단 정부의 노력을 살펴본 뒤 제재 영구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수단은 최근까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던 나라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 100개에 달하는 122mm 정밀 유도 로켓 시스템과 80개의 위성 유도 요격 미사일을 수단의 한 회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약은 지난 2013년 8월 29일 맺어졌으며 북한 측에선 조선광업개발회사의 강명철 당시 회장이 서명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강명철은 최근 안보리의 여행 금지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는 고태훈 등 또 다른 북한 국적자들이 수단을 드나든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북한 국적자 김성철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가 수단에서 조선광업개발회사를 대리해 업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수단은 지난 1977년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북한과 1969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이 비동맹운동을 활발히 펼치며 아프리카 나라들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단은 또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브라힘 간두르 수단 외교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 상호 대사관을 교환하지 않고 있고 고위인사 교류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어떠한 핵무기도 평화와 안전에 장애가 된다며 수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영무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준엄한 안보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다양한 미사일 기술 개발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제압할 수 있고 주변국과 호혜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사상 최초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연일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치를 대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영기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김일성 광장에서 주민 수십만 명을 동원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 연안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석단에 나온 화성 14형 개발 실무 책임자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미사일 개발의 공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으로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관사는 건지 손길 아래서 우리 이렇게 두 전문가들도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 당정군 간부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대동강변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벌어진 가운데 청년들은 김정은 찬양 노래에 맞춰 단체로 춤을 추었습니다.
화성 14형이 새긴 비행운을 다시금 또렷이 새겨놓으려는 듯 형형색색의 불꽃보라가 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옆에 화성 14형 개발 책임자인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등이 서고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용해 부위원장은 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옆에 붙은 사람이 김정식 그 당 군수공업부부장 아니었어요? 정창하 과학원장 군수공업 담당자들인데 지난 그 7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소리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과학이 다른 과학이 아니고 바로 이 ICBM 만드는 이 과학이었다. 이 분야였단 말이죠. 이 분야에 성공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주장이 맞았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었고
9일 평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14형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열렸습니다. 환영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등장한 김 위원장은 여성예술인의 꽃다발을 받아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이날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별 3개인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장창하는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10일에는 평양목남관에서 미사일 발사 축하 연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동지와 함께 목남관 연회장에 나오시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리설주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4개월 만입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3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에 참여한 과학자와 관계자들에게 훈장과 노려경홍 칭호를 직접 수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성 14형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적 승리를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충성심을 고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victory for Kim Jong-un. He solidifies his relationship.
그러나 전문가들은 화성 14형이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업적이 될지 몰라도 이로 인해 북한이 치를 군사적, 경제적 대가가 작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미군은 미사일 발사 나흘 뒤인 8일 B-1B 전폭기를 한반도에 출격시켰습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이 최첨단 전폭기는 강원도에서 실제로 폭탄을 사용한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한국군도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다음 날인 5일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 2C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발사하며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김정은 정권을 한층 옥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폴란드에서 북한의 ICM 발사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ll on all nations to confront this global threat and publicly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there are consequences for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국제적인 위협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며 북한의 그들의 매우 나쁜 행동에 대해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일 대북 원유 공급과 항공 해상 교통을 제한하고 정권 고위층에게 책임을 묻는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북 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안보리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중국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앞서 미 재무부는 6월 29일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 단독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 상원에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명시한 국방수권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이 평화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10일 제출한 이 법안은 평화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은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포함한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래식 무기 능력과 미사일 방어, 해구산 등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에 의해 보장되는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2만 8,500명과 동맹을 북한 정권의 도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에 점증하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간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약속을 되풀이해서 위반하고 있고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에 대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3년 사이버 공격 등 도발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소니 영화사와 미국의 다른 개인들에게도 사이버 공격을 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가 미국의 안보와 국제경제, 미군의 안전과 국제금융체제, 국제비확산체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대 20만 명을 가둔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이곳에서 식량과 의복, 의료치료가 부족한 끔찍한 생활여건 아래서 강간과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의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상원 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의 사치품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가의 차량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찍힌 사진에서 최신형 고가의 승용차가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에 승용차 한 대가 보입니다. 비록 차량 뒷부분만 찍혔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만든 신형 S시리즈와 동일합니다. S시리즈는 세부 모델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가장 저렴한 S550 모델이 미화 약 9만 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만약 가장 비싼 모델로 알려진 마이바흐 버전일 경우 이 차량의 가격은 최소 19만 달러, 각종 편의사항과 안전사항 등을 포함해 특수 제작됐을 경우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고가의 차량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사치품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발견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S시리즈 모델을 금수품 위반의 사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총 4차례 S시리즈를 리무진 형태로 개조한 차량을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찍힌 사진에서 발견된 S시리즈는 2013년 이후 출시한 모델로 당시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차량들보다 신형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이 북한에 유입된 시점은 2013년 이후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사진에 등장한 텔레비전 한 대 역시 안보리의 사치품 금수 조치 위반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보면 해당 텔레비전은 일본의 소니사가 제조했습니다. BOA가 현재 판매 중인 소니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해당 모델은 2015년 출시된 32인치 R300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29인치 이상 텔레비전을 금수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규정대로라면 32인치 크기의 일제 텔레비전이 북한에 유입된 건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가의 차량과 텔레비전이 중국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re are sanctions busters. Often those sanctions busters are Chinese. And we're talking not just about Mercedes and fine German cars.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돈이 연관된 곳에는 제재 파괴자들이 있고 이들은 종종 중국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고가의 차량이 확인됐지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도 중국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며 돈줄을 끊는 방식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미 의회 증언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이 20억 900만 달러어치의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뉴욕타임스 신문은 사치품에 대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해석 차이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14일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탈북민과 시민단체 인사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다가 또다시 탈출해 한국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의 은밀한 재입국과 재탈북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다가 이듬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던 40대 탈북민 남성이 최근 다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으로 돌아갔던 탈북민 강모 씨가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지난달 다시 북한을 탈출해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며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행한 여성은 강 씨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으로 처음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엔 한 동네에 살던 20대 여성 김모 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경기도 화성에 정착해 살다가 지난해 9월 김 씨와 함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해 11월 말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TV에 출연해 한국 측의 꾀임에 빠져 한국에 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한국에서 탈북민들은 매순간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며 한국 사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강 씨가 이번에 다시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이 재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한 김광호, 김옥실 부부도 2012년 11월 중국 선양주재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다시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2013년 6월 재탈북해 중국에 넘어왔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고 같은 해 8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식 확인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는 모두 19건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은밀하게 재입북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입니다.
한국에 탈북했다가 북한에 두고 온 자기 친인척들에 대한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고 한국에서 정착을 못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정서이고 또 가서 또 상황을 보면 그 자유세계를 이미 맛본 그러한 멘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감시가 심해지기 때문에 탈북하는 거고 이게 비극이고 그렇죠.
북한인권 제3의 길 김희태 사무국장도 재입북과 재탈북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탈북민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그 전 직업에 알맞는 맞춤형적인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수사당국은 강 씨에 대해 재입북과 재탈북의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발적 재입국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 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여성은 첫 탈북이기 때문에 일반 탈북민처럼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경찰은 국제 해커 조직이 4년 전 공개한 북한 웹사이트 가입자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북한 공작원을 여러 차례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규탄하며 우리 민족끼리와 조선신보 등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를 해킹하고 한국인 가입자 2만 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상 이적 사이트로 분류돼 한국에선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경찰은 명단이 공개된 2만 명 가운데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인물 등을 중심으로 599명을 적발해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북한과 내통한 간첩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한국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13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자 13명 중엔 80대가 1명, 70대 2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4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직업별로는 언론인과 용접공, 자영업자가 각각 1명씩이었으며 나머지 10명은 무직이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5명,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3명, 계류 중이거나 기소 유예된 경우는 각각 2명, 그리고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 처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13명 가운데 70대의 강모 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고 70여 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모 씨의 집에선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 450여 건이 발견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영업자인 40대 권모 씨는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수차례 면회하면서 북한 이적물 원전을 전달하고 인터넷에 이적 표현물 153건을 게재한 혐의입니다. 권모 씨 역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50대인 황모 씨는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독자 추고란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2012년 7월 미리북했다가 이듬해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10년 이후 인터넷에 북한 관련 이적물을 177건 게재한 언론인 50대 이모 씨는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실의 김기남 비서관은 원래 15명이 처벌 대상이었으나 혐의가 낮은 2명이 제외되면서 1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공작원들하고 만난 걸로 의심이 되고 막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해서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좀 처벌이 빨리, 사법 처리가 빨리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한 거거든요.
이종명 의원실 측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공간에서 퍼나르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적 행위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번 주 자이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 RFA는 이번 주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상원 의원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법안이 곧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여전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이 중국 정부는 물론 기업에 대해 북한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강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투미 의원은 이 법안의 최종 목표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 너무 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핵 포기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국 대사관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짓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테니스장이 있었던 대사관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K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것이 주요 인사나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대사관 방문객 등 베이징을 찾는 북한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과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북한 대사관 내 호텔 건설에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21호는 북한이 해외 공관 건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태국과의 올 1분기 교역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올 1분기 북한의 대태국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3% 감소한 29만 $9,700라고 코트라 방콕 무역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태국 상무부가 온라인 수출입 통계를 공시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북한과 태국의 교역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1분기 교역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배경으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후 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에 참여한 것을 꼽았습니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본 주간 RFA 소식, 지금까지 이은경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활동하는 남북하나 서포터즈 발대식이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발대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북하나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인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15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탈북민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남북하나재단 한윤석 씨입니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에 대한 오해라든가 또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재단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의 눈과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편안하게 알리고자 일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기에 참여해 주신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잘 활동을 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더욱더 늘려서 2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남북 주민 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제작해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은 지난해 1기 서포터즈의 성공적인 활동에 힘입어 올해 두 번째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올해는 서포터즈 인원을 5명 더 늘리는 등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1기 참여했던 친구들이 탈북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식과 기억을 가지고 주변에 많이 알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기 친구들이 주변 동료라든가 또 후배들에게 2기를 굉장히 많이 추천했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탈북민과 우리 주민 통합에 대한 좋은 인식들이 조금 조금씩 확산된다면은 언젠가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주민 통합 또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하나 서포터즈 2기 활동을 하게 되는 대학생들에게 그 시작을 알리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 서포터즈 2기로 최종 선발되어 중에 이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지원자 37명 가운데 면접을 거친 15명의 서포터즈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이현석 학생은 자신의 작은 활동이 통합과 통일의 밑거름을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서포터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만 저희의 조그만 행동과 이렇게 마음이 한 것 이렇게 뭉친다면 아무래도 인식 개선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이거를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조그만 행동이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숙인 학생은 젊음의 열정과 참신한 생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면접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은 발걸음이지만 남북 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한 동포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 작년 안에 열심히 탈북민 인식 개선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던 1기 학생이 참여해 2기 활동을 앞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1기 서포터즈로 참여했던 동국대학교 김영문 학생입니다.
우선은 이제 북한이탈 주민들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정착하시면서 어떤 일 해오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역경을 또 겪으셨는지 이 정도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가능한 많은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행사 성격들이 전부 다 다른 거라서 가능한 많은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탈북 청년단체 우리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박대현 씨도 이 발대식에 참여해 또래 남한 청년들의 활동에 응원을 보탰습니다.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또 모인다고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이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가 친구가 되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고향에서 왔든지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이걸 떠나서 서로가 친구가 되고 이제 앞으로도 같은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로가 이렇게 행복한 그런 6개월의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2기 남북하나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3개 팀으로 나눠 탈북민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느낀 점을 영상물로 제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탈북민들과 소통하고 또 함께하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같이 탈북 청년들과 캠프를 가기도 하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탈북 청년들과 토론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지면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해보니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남도 지역 30에서 80mm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0도. 수풍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7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최고 29도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종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오전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4도입니다. 풍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5도.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서해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군이 프랑스 군인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 파리의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에는 미국과 프랑스 국기가 게양됐습니다. 행진로 주변에는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5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지중해 도시 니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트럭 공격으로 86명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와 무역, 테러리즘 대처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유엔이 14일 베네수엘라 정부의 야권의 반대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017년 외국에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5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망명 신청자 2만 7천여 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성명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이 시민들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로 최소 9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법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 가운데 예외로 인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사촌들의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의 조부모가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며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법무부와 논의하겠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를 이끌던 지도자 아부 사이드가 이번 주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미 국방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사이드는 2016년 중반 이후 호라산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죽임당한 세 번째 ISI 지도자입니다. 국방부는 11일 쿠나르 지역에 실시된 공습에서 다른 ISI 대원들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SI의 총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비정부기구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다는 확인된 정보가 있다고 밝혔지만 서방과 이라크 당국자들은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5개 나라가 3번의 가뭄을 겪은 뒤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 FAO가 14일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FAO는 VOA에 아프리카의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국토의 약 2배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뭄과 거염벌레라는 해충의 악영향으로 작황이 크게 줄어 동아프리카의 1,6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FAO는 지난 6개월간 식량 부족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홍해의 휴양지인 후르가다의 해변에서 14일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의 여성 관광객이 사망했다고 이집트 의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밖에 4명이 다쳤고 한 남성 용의자가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무부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칼을 들고 수영을 해 후르가다의 휴양지에 침입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 소속 괴한 2명이 이 휴양지에 침입해 외국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날 숨진 관광객들은 우크라이나 혹은 독일 국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치료를 받다 숨진 인권운동가 류샤오보 씨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베리트 라이스 안데르센 노벨위원장은 14일 오슬로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 씨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자신의 비자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